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5, 6, 7장 이 석장만 제대로 공부하면 예수님의 사상, 가르침의 요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지,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심지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암기까지 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본문 5장 1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건 한국 문화권 속에서의 산이고,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지형 그산 중에서는 이렇게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산이 아닙니다. 좀 낮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구름, 언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의 한 언덕입니다. 한 구름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결을 따라서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아래를 향해서 가르치면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입을 떼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히브리 문화권 얘기하는데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철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명령형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천국 갈수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것을 행복하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복이 있다. 너무나 조금 구시대적인 표현 같아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 행복하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 행복의 방법이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신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믿음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지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하다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령이 무엇일까요? 심령. 쉽게 얘기하면 마음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 제가 우리 청년부에 또 성인들한테 이 단어는 예전에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은 오늘 꼭 외우세요. 전 누구에게나 이 단어는 꼭 외우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이 딱딱 입이 잡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첫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괜히 아는 채 아는 이 앞에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다 복잡하다. 그럼 첫 번째 단어만 외우세요. 푸토코스. 외우기 쉽죠? 푸토코스. 두 번째는 페네스. 이 푸토코스는 어떤 가난함이냐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극빈자를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의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거지와 같은 상태, 그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함입니다. 두 번째 페네스의 가난함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난하긴 가난합니다. 그러나 극빈자는 아니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힘들죠. 일일 노동자로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돈을 벌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상태는 푸토코스의 상태일까요? 페네스의 상태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1번이다. 2번. 역시 아무도 안 들으십니다. 답은 뭘까요? 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내리세요. 다 맞으셨네요. 정답입니다. 푸토코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함은 페네스가 아니에요. 푸토코스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극빈자와 같은 상태가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의 상태,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대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 푸토코스의 상태가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푸토코스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는 있는 페네스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행복하지 않은 줄 이제 찾으셨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혹은 행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페네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좋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죠. 그게 페네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이 오긴 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행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하다는데 나는 그 상태도 됐다가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내 안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토코스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아주 쉽게 어린아이의 용어로 표현하면 천국 간다예요. 천국 간다. 푸토코스의 상태가 돼요.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오늘 본문의 천국 매치가 되죠. 어린아이, 푸토코스 상태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결단코라는 말 혹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강조용법이 들어간 구절은 여러분이 특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강조하실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혹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부각시킨 것일까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면입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없이는 하루도 아니 10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당장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응애응애 우는 어린아이 놓고 2박 3일 여행 갔다 와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아이 두고선 정말 엄마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 PC방 가서 오락하다가 2박 3일 동안 열심히 오락하고 집에 왔더니 애가 죽었잖아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서는 어린아이는 울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가 고파도 울고 배가 불러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는 의미예요. 우는 의미. 나 좀 살려주세요. 애가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밖에 없어요.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가 된 우리의 모습이겠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와 같이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전통적인 분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엄격하게 시집 생활을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하셨던 강요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맨날 긴장의 연속이었고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근데 문제는 또 저였어요. 제가 항상 엄마 치마를 붙들고 다녔거든요. 주방에 들어갈 때도 저는 엄마를 따라다녔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붙잡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어머니를 혼내는 그 장면. 근데 저 때문에. 쟤는 왜 이렇게 남자 X가 욕을 할 수는 없고 엄마를 저렇게 치마를 붙들고 다니냐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혼내던 기억이 희미하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마보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푸토코스의 상태와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같은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가 돼야 푸토코스의 상태가 돼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 대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존재가 돼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영어 찬양입니다. 제목이 아주 통찰을 줍니다. Can't live a day without you.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단 하루도. 단 하루가 아니죠. 우리는 단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푸토코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심령,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차원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강조하신 것은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진실해야 됨을 곳곳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남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철학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의 근원되는 마음을 분석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 마음은 전혀 안 그렇다면 안 그런 게 된 겁니다. 행동으로는 좋은 행동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짓 한 겁니다. 마음이 범죄하면 행동도 범죄한 것과 똑같습니다. 안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마음. 예수님 시대의 지도층 인사가 누구였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그 세 부류였죠.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히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사실은 비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바로 서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마음 때문에 마음.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과 진실은 같이 갑니다. 사랑해야 진실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려는 마음,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충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남은 평가할 수 없죠. 충고와 비판은 애매하니까. 나타난 현상은 애매해요. 본인만 알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이 내뱉은 말은 정죄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내뱉은 말은 충고일 수 있죠. 자기 자신은 알아요. 아이한테 너 이거 해라 막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막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알아요. 그 마음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좋은 충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정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죄하려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 잘하게끔 인도해 주려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있으면 진실하게 돼요. 그럼 행동도 진실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럼 진실해져요. 그럼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가난해집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합니다. 못해본 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애 중. 자,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가난함이라니까요. 사랑 있으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진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뻔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 얼마나 많아요. 성경 내용도 알고 설교 매주 듣고 알잖아요. 교회 오면 사랑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아는 것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전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찬양도 있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 앞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 갈망하는 상태를, 겸손한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뛰어나지요. 과학기술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과학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도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높아질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좀 몇 년 됐죠, 한국 지성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또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이어령 교수가 공적인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간 지성을 강조하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기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공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거죠. 무신론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돼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도 괜찮게 하셨고 삶에 자신감도 넘치던 아주 호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오기 전에 잠시 한국에 이제 몇 달, 한 두 달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 남자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모습은 살도 찌시고 등치도 좀 있고 아주 미소도 온화하면서도 좀 남자다운 면도 있고 자신감이 넘치던 분인데 수술 후의 모습은 많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수척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팠습니다.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더듬으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우십니다. 계속 우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이분의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누르시니까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튼 하나 눌렀더니 제가 쓰러지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삶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업도 크게 하려는 그 마음과 욕심이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튼 하나 누르시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군종 목사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군사역을 할 때 군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인 자녀들이죠. 청소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었습니다. 수련회를 열었어요. 그때 제가 현수막을 떼다가 가장이 아닙니다. 한 6m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왜 제가 현수막을 떼러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은 이제 병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멋지게 보이려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하지도 못하는 그 현수막을 갑자기 뗀다고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그 뒤에 벽에다가 부딪혔어요. 그 다음 의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제 동기 목사가 그걸 보고 엎구선 이제 병원에 이제 뛰어간 거죠. 그래서 실려간 곳이 분당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그 응급실에 누워서 검사를 받을 때쯤 제가 의식이 반쯤 깼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다고. 뇌에 출혈이 생겨서 뇌출혈이 생겨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식은 한 반쯤 왔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온 이후에 제가 의식이 반쯤 나왔을 그 무렵에 또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환자는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환자는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들고선 뛰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팔이 잘린 상태였어요. 제 귓가에는 전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만 허공에 메아리 치듯 목욕탕 가면은 막 소리 울리잖아요. 그 음성이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히 들려집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팔이 잘렸어요. 수술 빨리 해주세요. 봉합수술 해주세요. 울부짖습니다. 이 어머니는. 살려주세요. 처음엔 존댓말로 하다가 의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라고 할 때 그때 너무 손님이 많았어요. 응급환자 너무 많아서 제가 그 팔 잘린 아이보다도 더 응급했다니까요.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다 반말합니다. 살려줘. 살려줘. 그리고 이제 욕이 나오죠. 빨리 살려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벌로 얘기합니다.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이지. 나 서울대 몇 학번이야. 너 동문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이 의사가 막 분주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도 서울대 몇 학번이야. 우리 둘 다 서울대학교 동문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몇 학번이야. 의사한테 따집니다. 주임 교수 빨리 전화해서 우리 아들 수술하라고 해. 그래서 이 레지던트 의사가 당황해서 이제 주임 교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 내용이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니 그 엄마한테 갑니다. 기다리시랍니다. 이 엄마는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 병원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서울대 나와도 안 됩니다. 하버드 나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약합니다. 사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교만하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 낮아지면 사람에게서 낮아질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웃에게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핵심, 야고보서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이웃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높아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사람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우리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는 교만하고 소위 말하는 요즘 갑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갑질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 중에 분당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감동이 되고 제 평생 저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저는 부교역자들에게 갑질하는 목사가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갑질하는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형교회, 뭐 건강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대형교회는 시스템 때문에 목사님이 진짜 기업의 회장님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목사님 참 많아요. 특히 부교역자들한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 정말 몇 안 꼽히지 않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갑질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그 수많은 부교역자들한테 갑질하지 않겠다. 그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갑질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힘. 제가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대상을 떠올리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면 힘이 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 젊은 분들은 부모님? 그럼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인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지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면 힘이 안 날 겁니다. 그 괜찮은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힘이 난다는 것은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딸 박사 학위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러면 학위, 학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제가 설교 도입부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배를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별 반응이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럼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절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정도예요. 내 신앙이 얼마큼 성숙했냐?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떠올렸을 때 얼마큼 힘이 나냐? 그게 내 믿음의 정도예요. 내 믿음의 정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대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능력 있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칼과 창과 단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무기예요. 그 무기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거 창이 있었나요? 칼이 있었나요? 단창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유일한 힘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은과 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궁극적인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걸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때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도 칼과 단창이 있어야 하겠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알겠지만 그래도 은과 금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아직 덜 행복하신 겁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해요. 두 가지를 다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푸토코스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푸토코스의 상태가 요즘 그 기독교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우리 한국인 속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내려놓음이거든요. 이 푸토코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상태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부담을 가지셔서 아 그럼 오늘 내가 은과 금 다 버려야 되나 오늘 내가 입고 있던 옷 다 버려야 되나 그러면서 또 부담 갖고 더 괴로워서 또 신앙이 더 떨어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궁극적인 신앙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포커스를 맞추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은과 금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돈을 들여서라도 광야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저는 광야가 전갈이 우글우글합니다. 전갈은 독이 있죠. 뱀도 많아요. 그 다음 밤에는 맹수가 옵니다.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벌레 때문에 죽고 동물 때문에 죽고 먹을 거 없어서 죽고 거긴 풀이 자라지 못해요.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인데 그건 먹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때마다 우물을 발견하게 하세요. 때마다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세요. 그 불기둥의 기능이 밤에 왔잖아요. 추워서 온 거예요. 추워서 따뜻하라고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더워가지고 햇빛 쬐면 바로 직사광선을 맞아 죽거든요. 일사병에 걸려.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분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잡고 은과 금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칼과 창과 단창도 잡고 그러다 보면 실패해요. 그 사람의 삶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페네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에서 기적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 믿어도 계속 괴롭고 왜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행복의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 차이가 너무나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작별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